오늘이 부활절인데 뭐 세상 각곳에서 부활절을 많이 지킨 일합니다. 그런데 부활절이라고 해서 이제 축제인데 이것이 뭐 부활절 축제가 뭐 구라카야 미주에서는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부활절 휴가 길죠. 그런데 그 지키는 양상을 보면은 아주 대조적이에요. 어떤 뭐 교인들은 뭐 교회 오고 오늘도 보니까 이 미국 교회에 차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평소 때보다 많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절기 교인들이죠. 예수님 항상 살아계신데 예, 있을 때에만 마치 그날 살아나신 것처럼 예, 그렇게 많이 와요. 안 오는 것보다 물론 낫긴 하지만은 그 소형사람들 말 있잖아요. 그 교회를 다 다닌다고요. 그런데 언제 다니냐면은 이제 태어났을 때 이제 세례 받으러 유아 세례 받으러 교회 한번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식 때 가고 그 다음에 또 언제 갈까요? 장례식 때 죽어서 그래서 적어도 세 번은 꼭 참석한다고 그러죠. 부활절 때 이렇게 오는 분들 계시고 크리스마스 때도 물론 가기도 하고 그러죠. 네, 그런 거 하면은 이스터 선데이가 완전히 먹고 노는 날이다 생각하고 소란하게 불경하게 지키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거의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지키죠. 여러분 제가 호텔에 머문다는 사실 아시죠? 굉장히 멋있게 들리잖아요. 아주 호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아주 멋있잖아요. 아주 편리한 거. 좋은 침대에서 뭐 시트 맨날 갈아주고 막 좋은 음식 먹고 막 그런 호텔 개념을 우리가 갖기 쉬운데 제가 있는 호텔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개념을 많이 바꿨는데 한 이틀 동안 꽃밭 잠 못 잤어요. 왜냐면 해피엠 또 옆방에서 어떻게 난리 시키는지 그 딱 문에다가 크게 이렇게 딱 붙여놨어. 이스터 파티 here. 그런데 뭐 술병이 그냥 뭐 이렇게 잔뜩 있고 뭐 그냥 떠드는데 말을 그냥 계속해서 고성을 질러요. 그 사람도 습관이 그런 것 같아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소리 지르는데 복도가 정정 울리고 거기 또 막 뛰어갔다 왔다 갔다 하고 뭐 약 같은 거 하는 것 같아요. 금요일 날 하루 종일 그러고 토요일 날 하루 종일 그러고 잠도 안 자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또 한때가 몰려와. 와가지고 또 놀고 또 그러고 또 한때는 좀 나갔다가 또 딴 데서 놀다가 또 오나 봐. 그래 또 오고 그래서 거기서 계속 그런데 뭐 바로 옆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막 그냥 욕질을 어떻게 하는지 나 그렇게 많이 영어로 욕을 듣긴 처음이에요. 아 정말 괴로웠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그러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도 할 수가 없고 책도 볼 수가 없고 뭐 그냥 어떻게 견뎌야 되겠어. 밖에 나가서 좀 걸어다가 오기도 밖에 나가도 무서워. 그러니까 같은 호텔에 다른 체인에서 뭐 청소하고 산사건 났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워서 또 파킹장에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또 파킹장에 내가 아침에 산불을 했었는데 그럴 수도 없고 그냥 아니 갇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생각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제가 한때 잘못 빠져서 그 뭐 그런 사람 비슷한 유의 그 사람들하고 뭐 깡패들이죠. 뭐. 그런 속을 해서 제가 살았던 때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짓들을 저도 뭐 비슷한 것들을 했어요. 형들이 하는 나쁜 짓들도 많이 봤고 또 참관도 했었고 또 나 스스로 그런 사상과 생각과 라이프스타일 가지고 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 말씀이 저를 이렇게 두드렸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자와 우상 숭배라. 이 모든 것에서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 말씀이 제게 확 음습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라이프스타일을 버렸습니다. 옆방에서 그런 걸 보니까 저의 과거가 생각이 나고 또 현재의 저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더 깊이 깨달아야겠다. 그래서 지나간 때가 족하다는 것을 저런 사람들께 알려야겠다. 그래서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표다. 그래서 그 선한 뜻을 더 깨닫고 우리 교인들도 다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잘 습득하고 알고 믿어서 그런 사람들께 더 전해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는 신학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는 거죠. 다른 한쪽은 역사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부활의 사건의 팩트를 하나씩 짚어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신학적인 의미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팩트라는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건 뭐 탁상공론에 불과한 것이에요. 하나의 이론에 그칩니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믿느냐 한다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체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무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뭐 뭘 못하시겠는가? 뭐 죽었던 사람 살리는 거 하나님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이렇게 말하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왜 성경을 주셨겠는가 이거예요. 만약 그것만 뭐 그것 다 된다면은 뭐 성경의 자세에 뭐 이렇게 적을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팩트의 하나님이세요.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믿으라 저것을 믿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성에 호소하세요.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 정서가 도와가고 지정의가 다 포함되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요. 말씀. 말씀이란 말이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상식적으로 알듯이 로고스라고 그래요. 로고스. 로고스라는 게 헬라예요. 헬라의 그 의미가 뭐냐면 이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공허한 분이 아니라,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성을 가지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논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논리를 통해서 설득을 시키려고 하세요. 우리를 이성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 다 뭐 이거 다 하실 수 있다 그러면 그 다음날 가서는 그런 마음이 안 생길 수 있거든요. 회의가 생길 수 있고, 정말 예수님이 살아서, 아, 사람이 어떻게 죽은 시체를 보면 도무지 그게 살아날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팩트를 짚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무슨 의심이 오더라도, 아니야, 성경 말씀에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그것이 바탕이 돼서 흔들리지 않게 되고, 더욱더 확신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또한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실들을 뭐 몇 가지로 간단하게, 여러분 물론 다 아시는 것이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해서 처형되신 분이죠. 그래서 장사되었습니다. 땅에 묻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의 땅에 묻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 무덤에 가보면은 우리는 땅 파고 거기다가 그냥 관을 내려서 묻잖아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특별히 동굴을, 굴을 팠어요. 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이제 쉽게 말하면 선반처럼 이렇게 파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사람은 그냥 이 관이 아니라 사람 몸은 그냥 그대로 수위에 싼 대로 시즌 안에 이렇게 놔둬요. 그러니까 바닥에도 있어요. 예. 위에도 있고. 그런 식으로 했죠. 지금 전통적으로 예루살렘에 가면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 거기에 가면 이제 그런, 있어요. 있었으니까 큰 돌이 있고 굴려가지고 들어가고 보면 이 바닥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 막 예수님이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특별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례적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무덤에 가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 시체가 없어요. 시체가 없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수위가 그대로 있었던 거죠. 수위가 뭐 홀랑 그냥 사람이 좀 빠져나간 거예요. 그냥. 이건 아주 슈퍼 내추럴한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위가 다 구겨지거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만약에 뭐 깨어났다 그러면. 그래서 이게 다 벗어야 되니까, 이게 묶으니까요. 근데 거기 가지런히 놓아져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일종의 두건이죠. 얼굴 이렇게 싸는 그 세마포, 그 얇은 천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개어 있었다, 개켜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따로 이렇게 있었어요. 그것 너무나 신기하죠. 만일 도난을 했다면, 사람이 와서 훔쳐갔다면, 이제 그 지도자들의 생각처럼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 시체를 어디 훔쳐갔다. 그러고 나서 살아났다고 그런다. 이제 이런 식이죠. 그게 아니라는 것은 뭐냐면, 그게 객해져 있더라고요. 만약 도둑이 와서 그걸 가져간다면, 그게 어디가 흩어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신을 그 수위체로 가져가지 않겠어요? 그걸 뭐 때문에 벗겨가지고 그렇게. 그것도 빠져나간 거예요. 그냥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돈이 되어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가서 제일 먼저 확인한 사람, 그렇게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남자가 아니고 여자들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당시에 여자들의 말을 어떤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보지 않아요. 증언으로 사용을 안 했어요. 증인으로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여자들은 고대 사회에서는 대개 여자들을 무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남바로 카운팅하지도 않았잖아요. 예수님 뭐 4,000명, 5,000명이 모였다고 할 때는 그거는 애들도 포함되지 않고 여자들도 포함되지 않아요. 카운팅 안 해서 그냥 남자만 한 거죠. 실제 수는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래서 법정에서도 여자들은 위트니스로서 이게 써질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을 첫 번째 증언으로 본 사람들로 내세웠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에요. 만약에 그래서 조작을 했다면은 여자들을 이게 봤다 그러면 이게 아무도 안 믿어. 이런 거 쓰면 안 되지. 그래서 빼버렸을 거라고. 그래서 베드로나 뭐 요한이 봤다는 것을 그 기사를 먼저 냈겠죠. 그러나 여기는 순차대로 얘기한 거예요. 왜?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적었을 뿐이에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또 하나 조금 신기한 건 뭐냐면 부활 기사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아이 저런 말은 필요 없는데 뭐 때문에 들어갔지? 그렇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쩌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제 나중에 갔잖아요. 처음에는 제자 다 안 믿었어요. 여자들이 와서 예수는 안 계신다 그랬는데도 왜 안 믿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하고는 그래 한번 가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게 막 달려가는 거지. 이거 기상천외의 일이니까 막 달려가는데 어떻게 거기서 나오냐면 요한이 베드로를 앞질렀다 그래요. 그 말 왜 필요해요? 그런 그 디테일한 그것이 지금 아니 무슨 기사를 쓰고 있는데 그런 말 왜 필요하냐고 아무 상관 totally irrelevant한 얘기야. 요한이 티네이저였잖아요. 베드로는 어른이었고 어른이 그 티네이저를 당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아마 조금 배도 좀 나왔을지 모르죠. 예. 그러니까 젊은 요한이 그냥 앞질러 갔다 이 말 전혀 필요 없는데 그것을 상세하게 보도한 것을 보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역시 그대로 기록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공포에 질려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그 부활을 이제 믿게 됐을 때 갑자기 돌발적인 행동들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의 지도자들한테 잡혀갈까봐 무섭고 자기들 뒤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까봐 걱정하고 있는 판에 그럼 문님께 걸어 담그고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문을 열고 뛰쳐나간 거예요. 나가서 예루살렘 온 사람들에게 예수는 살아나셨다.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그 미친 사람들로 보지 않겠어,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사람이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변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분들이 확신했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뭐 믿음으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사실에 근거해서 가보니까, 실제로 가보니까 시체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살만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고 한 말씀이 이제 떠오른 거죠. 그때는 그 들었지만 그냥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때 그것을 알아보는 거죠. 시체가 없다는 사실을 자기들 눈 가서 확인을 했어요. 부활이 만약 조작이라면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사건이 이게 돌변적인 사건이 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그날 나가가지고 수천 명 앞에서 예수는 살아계셨다고 이렇게 예수는 주시라고 부활의 주님이시라고 이렇게 외칠 수 있었겠느냐고요. 예수는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죠.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고 못 박힐 때처럼 이 제자들이 얼마나 그때 비겁했어요.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투옥이 되고 채찍질을 당하고 자기의 생명까지 위험한 그런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부활했다고 증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활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안 일어났다 하는 것보다. 제자들이 만약에 뭐 환상을 봤다든지, 뭐, 심리학자들이 설명하듯이 뭐 하나의 착시현상이다, 뭐 이런 거. 그게 맞지 않는 것이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 하신 일들을 보면은 뭐 한두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500명에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본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부활의 기사가 쓰여지고 복음이 전해질 그 당시에 바울이 살아있을 동안에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었어요. 목격하고 예수님에게 질문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도 보고 한 사람들이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만약 그 사람들이 다 죽었다면 아마 반대할 사람이 없으니까 뭐 조작 기사를 얘기해도 되겠다 하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살아있었다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또 어떻게 했으면 제자들 잘 안 믿었어요. 이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제자들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어요. 말씀하신 내가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실 때도 그걸 안 믿었고 살아나신 다음에도 안 믿었고 제자들끼리 서로 예수님 도마야 예수님 살아나셨어 이렇게 말해도 도마라서는 안 믿었어. 아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내 손을 어떻게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고 뭐 못 박힌 자국에 내 이게 보기 전에 나는 믿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 말씀 다 듣고 계셨죠. 그래서 나타나셔서 너 내 그 손 넣어보고 다 해봐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하셨죠. 제자들 자신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설교하고 한 것은 그들에게 아주 슈퍼내추럴한 그런 현상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져 오고 증거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하도 안 믿으니까 생선을, 그 너 생선이 있느냐? 그 한쪽은 나한테 다오 해서 그 생선을 이렇게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러거든요. 그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은 배가 고프시고 뭐 생선을 안 돼, 막 4일 동안 무덤 속에 계셨으니까 시장하셔서 그랬나 보다. 그게 전혀 아니라 이제 부활한 몸은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은 몸이에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께 예수님이 실제로 살이 있고 뼈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자들이 처음 유령인 줄 알아요. 보고도 유령인 줄 알아요. 처음에 너무 기쁜데 아이고 너 믿기는 너무 좋다. 이거 아니야. 유령인가 하노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유령은 뼈도 없고 살도 없다. 그러나 난이 있으니까 와서 만져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생사를 잡으셨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제자들이 이름까지 부르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하시고 그들에게 앞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도 하셨거든요. 다른 또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의 시체 만약 살아나시지 않았다면은 그 시체를 누군가 쉽게 제시하면은 모든 게 끝나는 거죠. 한 사람도 예수님의 시체를 제시할 수 없었어요. 제자들이 뭐 도둑질에 갔다 거짓말이다 서로 짜고 하는 거다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바탕할 수 있는 그런 물적인 증거가 없었던 것입니다. 안 살아나셨다면 그 시체를 어떻게 찾더라도 찾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제시하지 못했죠. 모두 다 남녀들이 이 기록된 걸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다 일치된 증언을 해요. 그것이 예수님의 살아계셨을 때나 그 후나 또 그 다음 세대나 같이 일치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신빙성을 주고 예수님을 보고서 제자들이 이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살아나신 거 보고 제자들이 금방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요? 예수님의 모습이 질적인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님인데 좀 더 달라요. 뭔가 좀 달라요. 엠마오 두 제자들. 이 사람들 우리가 이름 모릅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 봤을 때 못 알아봤잖아요. 그냥 좀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을 뿐이죠. 근데 어떻게 식사할 때 빵을 떼서 이렇게 주니까 그 받아보고 예수라는 걸 알았죠. 왜 어떻게 해요? 그 손에 못 잡고 본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수님 그 당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드러내셨겠죠. 그 제자들에게 그런 확신이 갔고 그래서 이 부활교리라는 것이 또 뭐 신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면 나중에 발전시킨 교리다. 왜? 나중에 이렇게 제자들이 이래였고 저게 섞어가지고 얘기를 만들어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있은 지 두 달도 되지 않아서 오순절 설교를 했어요. 그렇게 격변을 일으킨 거죠. 근데 그때 메시지의 중심이 뭐냐면은 여러분 이제 성경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어요. 초대교회 때 설교한 내용이 전부 다 부활 주제예요. 왜요? 부활이 사실이니까 그걸 가지고 전도하고 목숨을 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놓고서 자기 목숨을 걸 사람은 누가 있어요? 이게 거짓말, 거짓이다. 근데 그것이 네가 참이라고 네가 증언하고 네 목숨을 걸라. 그러면 아무도 안 하죠. 그래서 나중에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실제 사건을 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결과를 크게 드러나게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가 보면은 한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십자가 사건이 한 20년 지난 후에 집필된 건데 빨리 쓴 서신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도 부활을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 자체라는 것은 빈 무덤이 증명하는 건 아니에요. 무덤이 비어있다. 그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정적으로 입증하느냐는 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성경도 안 믿을 수 없어요. 그 자체 내가 너무나 일치되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하는 그 순간을 본 사람이 없어요. 봤다고 해도 그 눈을 뭐 우리가 믿을 수도 없는 거죠. 우리가 얼마든지 잘못 볼 수도 있으니까요. 내가 분명히 그때 봤다. 그때 내가 거기 있었다. 그런데도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이 뭐 집 관계로 서류를 이제 뭐 사인하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 여기 없으니까 이제 거기는 뭐 이사인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도 전혀 그는 들어보지 못한 말인데 여기가 다 배웠어. 근데 그 이제 보냈단 말이죠.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거기 사인하고 그 옆에 또 이게 이니셜 사인하는 데가 있었던 것 같아. 이게 박수가. 나는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집사람 보고 그거 해가지고 그 한 다음에 저기 여기 다시 보내드리라고. 그렇게 했더니 자기는 앞만 봐도 없대요. 그 이니셜 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받은 서류를 그렇게 보내줄 테니까 당신이 확인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 머리는 분명히 내가 이니셜 거기 썼어. J였으라고. 그래서 내가 내 걸 이제 다시 봤지. 그 사람 보고 하니까 아유 없어요. 최인기 선배님 어저께 차 타가면서 내가 전화하는 거 들으셨는데, 아 근데 분명히 그 이름 옆에 있다니까. 그게 바로 그 가운데 칸에 이렇게 있어요. 퍼스트 칼럼, 세컨 칼럼에 보면 거기 풀네임 사인하고 그 옆에 하는 거 딱 이 칸이 있는데 그 당신 다시 잘 보라고, 거기 있다고 하라고 해서 보내라고. 아 이렇게까지 큰 소리를 쳤는데 아 오늘 아침 보니까 그게 없네요. 이럴 수가 있다. 도대체 자신을 믿을 수 없는 나이가 된 거예요. 분명히 그랬는데 아 이게 웃길 게 아니구나.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는 거, 이 오간이라는 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물론 거기에 신빙성이 있는 것들이 물론 있죠. 그렇지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설득하려고 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게 증언한 말씀을 믿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거죠. 예수님의 이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고 우연히 뭐 이렇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성경에서 예언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묘사했는데 너무나 리얼하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너무나 감격, 너무나 그 좋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이 53편을 다 외웠댔어요, 그때는. 근데 거기 보면은 너무나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53편을 펴보세요, 성경 지금 가지신 분은. 지금 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뭐 1년 동안에 이런 본문을 우리가 몇 번이나 읽습니까? 여러분이 눈으로 읽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지만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쓴 말씀이 이것이 예언한 것입니다. 자, 이사야 53장.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그는 예수님이죠.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2절에 보면은 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적 우리가 흠모할 것이 없도다 그랬거든요. 그거 사람들이 그래, 아우 나는 못생기고 풍채도 없고 그런데 위로가 되네. 예수님도 참 못생겼던 모양이구나. 풍채가 없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십자가를 서술하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예수님을. 맞고 했으니까 뭐 그 맞은 얼굴, 고난과 시련당한 못 박힌 얼굴에 무슨 풍채가 있습니까? 그는 멸시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기억이 아니하였다고.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아했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십자가에 채찍 맞으신 장면이잖아요.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불평하셨습니까? 왜 죄 없는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 항의하셨습니까? 8절에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신문당한 것까지 빌라도 신문당한 것까지 여기 다 적혀있어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끌려갔어요.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와 같은 형벌을 받으신다 대신 그것을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런 인간은 죽어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9절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예수님은 거짓말하신 일 있어요?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는 것은 아리마다의 요셉의 무덤을 얘기하는 거죠. 요셉이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죽으면 이제 쓰려고 무덤을 파는 것이 있었어요. 새 무덤이죠. 거기에 예수님을, 요셉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거기다 모셨어요. 그래서 그 말이에요, 이것이.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이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해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고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고 죽으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니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신 거죠. 질고를 당하게 하셨음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죄를 위해서 대신 제물로 바치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믿음의 후손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예수를 통한 구원의 뜻을 성취하신다는 거죠.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예수님이에요.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대속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오고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과 이제 일치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가족이 돼서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될 그런 후손들의 그 믿음의 백성들을 보고서 그것을 보고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만족하게 여기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만족의 대상입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렇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 백년 전에 예언했어요. 다른 선지자들 예언했고요. 다윗도 예언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썩은 자들과 함께 영원히 썩혀두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했거든요. 다 이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증언들이에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것이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옛날부터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구속의 드라마를 이때 와서 예수님 때 그것을 완성시키시고 발현시키시고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말해요. 그렇지만은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부활이 없으면은 부활을 믿지 못하면 부활이 만일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면 헛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많은 사람의 제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죽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는 자기 죄로 인해서 죽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죄로 인해서 죽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이 대일 죄신 기고서 형벌을 받았다는 그것을 하나님이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살려야 된다 그죠. 예수님 자기 죄가 없으시니까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생명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설교의 대종을 이룬 것이 부활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됐다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 예수께서 왜 돌아가셨는가 왜 부활하셨는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내가 형벌을 받았어요. 나 자신이. 언제 우리 형벌 받았습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린 일이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셨을 그때 찬송가에 그런 게 있죠. 주 예수 십자가에 달릴 때 너 거기 있었느냐? 예, 있었죠. 십자가 아래에 있는 건가? 아니죠.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 것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우리에게 일어난 것으로 간주하시고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내가 죽은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바울의 키워드가 항상 예수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는 것을 baptized into Christ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것을 하나님이 내가 죄를 받아서 형벌을 받은 것으로 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가 무덤에 장사 되셨을 때 나도 무덤 안으로 들어간 걸로 보셔서 무덤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형벌을 받았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부활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과거의 삶과 잡혀들고 과거의 죄에 속한 것 아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것으로 보신다. 나의 영역이 죽은 자의 아담 안에서 있던 첫 번째 아담 안에 있던 모든 것이 우리의 죄와 형벌의 이 모든 것인데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이고 그것에서 졸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능력의 부활의 삶의 영역으로 들어왔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오니 에베소서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고요. 우리는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앉아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 있는 곳에 우리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좌정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놀랍게도 믿어지지 않지만 예수님 안에서 그 안에 있는 위치적으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새 몸이 될 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자녀로 들어오게 하시는 사탄의 자녀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우리가 들어오게 된 그거 그것을 보고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됐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 죄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죄가 없다. 너는 무죄다. 너는 나의 자녀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은 칭의를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righteous 하다고 선포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의로울 수가 왜 예수님 안에서 죽어버리고 끝난 거니까요. 죽고서 끝나고 다시 살아나야죠. 그래서 부활이 있어야만 십자가가 살아나는 것이고 십자가의 의미가 십자가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 되죠.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부활에 대한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가 많은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한다 그랬습니다. 복음의 지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이게 아주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 세상에 어떤 복음도 어떤 뭐 종교도 그런 식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없어요. 왜? 그게 다 인간들이 만든 거니까 인간의 아이디어로 뭐 누구나 그런 거 만들 수 있어 사실. 그러나 복음은 이게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부활했기 때문에 그것이 너에게 주는 임플리케이션이 뭔지 생각해봐라. 그러므로 이제는 너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제 산다고 이렇게 삶의 라이프스타일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용서를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는 선포를 받았어요 우리가. 그래서 구원이 성립되는 것인데 이 구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부활이라는 팩트가 받쳐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크셔야 된다는 것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 존재가 누구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은 이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인생 문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은 담대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인간의 수건이 오면 죽음이에요. 죽음으로 다 끝나고 말아요. 근데 그 죽음을 극복하시고 또 그 죽음이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돼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한다면은 그럼 다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은 새 생명으로 마무리 회복되는 이 재창조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약속대로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은 너희를 떠나면 보혜사, 성령, 컴포터, 카운슬러, 홀리 스피릿 오신다. 그분이 와서 나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은 다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내가 다 깨닫게 하고 어떻게 제자들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소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하신다는 그 성령이 다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성령의 결과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진데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주장하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십자가 못지않게 믿어야 되고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용 없이 그냥 추상적으로 믿는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각자의 구원과 이 세계 갱신에 의해서 끼치는 영향과 그 임플리케이션이 뭐라는 것을 생각하고 정말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살아겠구나. 내가 힘차게 살아겠구나. 내가 좌절하지 말아야겠구나. 나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것이 무슨 의미냐. 그런 것을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 나를 받아주셨다는 뜻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능력이 주시는 뜻이고 내가 육체적으로 죽더라도 다시 살 것을 내가 믿고 그때 내 몸은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과연 원하시는 바에 이를 내가 행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참 마음으로 원해도 못한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육체가 아직까지 구속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막 하루 종일 설교를 하고 싶어도 내가 피곤해서 쓰러지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새 몸으로 받게 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이제 우리가 갖게 될 거든 꽃 같은 몸을 그렇게 되면 피곤하지 않죠. 피곤하지 않죠. 일하는 것이 오히려 즐거움을 주고 아마 그것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더 이렇게 일으키게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아 주님은 지금 제가 피곤해서 이걸 다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내 몸에 활기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나라에 가면 날마다 eternally come alive 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아주 액티브하게 아주 즐겁게 주님을 섬길 날이 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조금씩이라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맡은 바 일을 완전하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상당한 부분을 행하고 내 인생이 다 늙고 이제는 뭔 머리에 백발도 되고 다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나의 남은 삶을 주님께 더욱더 바치면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것을 제가 믿을 수 있습니다. 왜 주께서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은 세상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아버지께부터 내가 받았으니 너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세상 모든 권세를 받으신 주님이세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이 그런 권세를 가지고 나에게 와서 우리에게 와서 나는 너에게 소명을 준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내 증거다.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므로 너도 살았다. 내가 죽었다고 느낄 때까지라도 그러나 너는 살아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부활 생명을 남보다 받으라. 성령 안에서 그 사람보다 강구하라. 그러면 너는 come alive 할 것이다. 너는 royal, 그 resurrection 된 파워를 받고서 하나님의 royal family를 위해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응? 그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가셨을 때,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께서 이랬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육체적으로 죽지만 산다는 겁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얼마든지 증거가 있지 않느냐. 성경이 다 써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못 믿을 이유가 되느냐. 내가 너의 모든 것이다. 너의 창조자, 너의 주인이다. 너의 구속주다. 나는 너의 하늘 아버지다. 내가 너를 낳노라. 내가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너를 다시 거듭나게 하였노라. 그래서 너는 새 사람이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받으신 분이 너는 내 거다. 너는 내게 속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거 다 문제 해결된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멘.